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을 남기는 제자의 사명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의 제목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라서 여러분 중에 읽어보신 분들이나 또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평범한 농부였던 주인공 바흠이요, 어느 날 어떤 지방의 땅 주인이 땅을 헐값에 판다는 말을 듣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땅 주인이 땅을 파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어떻게 파냐 하면은 출발점을 떠나서 하루 동안 당신의 발로 밟고 돌아온 땅, 그 전부의 땅을 당신의 땅으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땅값은 정해놓았는데 자기 발로 걸은 만큼 땅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는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모두 무효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바흠은요, 하루 정도 열심히 달리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한 100만 평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동의를 하고요,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출발점에 가서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땅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더 멀리 가고 싶어서 밥도 먹지 않고 음식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는 곳마다 구덩이만 파면서 표시를 하면서 열심히 전진하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요, 이미 반환점을 돌아야 하는 그런 시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야 되는데 앞을 보니까 자꾸 더 좋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더 비옥한 땅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가 지평선에 질 때쯤 되어서야 이 바흠은 발걸음을 돌이켜서 출발점을 향해서 이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해가 질 것 같아서 급한 마음으로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어요.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땅을 얻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최선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했지만 간신히 출발점에 도착하는 순간 바흠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죽음을 맞이한 거죠. 이런 바흠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그 주인이요, 그를 묻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흠은 자신의 키보다 조금 더 큰 땅에 묻히게 되었고요, 바흠의 무덤을 바라보던 땅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 책의 제목이거든요.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네. 결국 바흠에게 필요했던 땅은요, 자신이 묻힐 만한 반평 정도의 땅 크기, 그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던 땅이나 부동산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주인공 바흠이요, 끝없이 땅을 욕심내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무덤 자리만 남기게 되었죠.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오래오래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될 때에 또 그것을 찾고 매달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교훈대로 우리가 단순히 오래 살고 단순히 많은 것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떨쳐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죠. 사람에게는 늘 부족함이 있다. 그리고 돈과 쾌락과 권력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마음속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인데요, 이 질문의 그 첫 번째 문답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이렇게 대단하고 거창한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들이 다 속일 때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람 있게 사는 것,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다윗이 기록한 우리 시편 7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니어들이 이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세 가지 정도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명 첫 번째는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 네, 다윗은요 자신의 지난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동안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죠. 다윗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 당시도 다윗은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 앞에 있는 그 고난의 상황, 고통의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갑작스러운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렇게 신방하면서 어느 시니어 가족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정에 너무나 힘든 일이 있는데, 너무나 어려운 고난이 있는데 둘러보니까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01호나 202호나 사는 게 다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쁜 일들이 삶 가운데 있으셨잖아요. 그분이 그런 간증하셨거든요. 자녀가 힘들게 하는데 손녀딸이 그렇게 효도를 하고 기쁨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들 때가 있으면 또 기쁠 때가 있고요, 감사한 일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분들 중에 옛날이라고 하니까 이제 언제를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소시적에 옷이나 헝겊에다가 이렇게 색실을 가지고 바느질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수놓는 거, 자수라 그러죠. 자수 해보신 분들 계시죠? 네,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형형색색의 그 실들로 천에다가 이렇게 자수를 그려 이렇게 놓게 되는데 정말 한 땀 한 땀 정성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정성껏 수놓는 자수의 그 뒷면을 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수의 뒷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모습일까요? 예,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냥 실들이 여기저기 엉켜 있어요. 예, 색깔이 뒤죽박죽입니다. 네, 매듭도 여기저기 묶여 있어요. 도대체 무얼 수놓은 건지 알 수가 없죠.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천을 뒤집어서 앞면을 보게 되면, 네,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운 그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망으로 얽혀있던 그 실타래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는 눈물의 순간이 있죠. 네, 고난의 구비구비 우리 인생에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우리 인생이라는 작품의 뒷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때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만 가는지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들 어떠셨습니까?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것,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였다고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찬양의 고백과 같이 정말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해가 뜨고 지는 것, 꽃이 피고 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녀 가족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어,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간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저는 지금 이렇게 서서 숨쉬며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감사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수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신 마취를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병원에 한동안 지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음식도 못 먹고, 다 금식이라고 써붙여서 밥도 못 먹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허리도 펴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병실에 있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화장실을 가야 해가지고 몸을 정말 질질 끄면서 화장실에 갔는데 이렇게 변기에 앉았는데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문짝에다 머리를 박고 겨우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때 아주 잠깐 나약한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아프려니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문득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평소에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정말 그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내 발로 걸을 수 있었던 거, 편하게 숨 쉴 수 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냥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배에 그때 수술 자국이 좀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샤워할 때나 이럴 때 그 수술 자국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다시 떠올리게 돼요. 그렇구나.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일상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루하루가 기적의 하루이고 은혜의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지면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의 눈을 다시 떠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위대한 여러분의 간증의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며 전하시는 우리 신여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명 두 번째, 네, 두 번째 사명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명은 내 힘이 빠질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힘이 빠질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아멘.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은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였는데요, 우리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여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학자들은요, 이 시편 71편에 대해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쫓겨다닐 때 썼던 시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고요. 그리고 힘이 빠졌던 그 노년의 다윗의 심정, 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또 한 번 성경의 역설에 그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의 힘이 완전히 고갈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나 억울함, 네, 여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주의 공의만 전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그것만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동안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소위 말하는 쓸모 있는 인생, 세상이 말하는 쓸모 있는 인생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요, 성공하려고 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기력이 어느 정도 쇠하고 나면 어떤가요? 네,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린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은요, 성경의 의미대로 보면은 절대로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 헛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헛된 힘을 빼내시는 은혜의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요,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셔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요, 우리의 힘과 에너지 나를 위해서 사용했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서는요, 타인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힘과 에너지, 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쓸모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결국에 우리 삶의 마지막 시간은 오게 될 것이에요. 네, 세상에서 그때는 뭐 화려한 이력을 뭐 자랑하거나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본받고 따라야 할 사랑인데요, 더 이상 누구를 탓하거나 상처에 매달려서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뭐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길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의 목회자 중에 와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의 바다를 이야기할 때에 인생의 바다에는 두 종류의 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배는요, 노를 젓는 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배는 돛을 단 돛단배입니다. 노 젓는 배는요, 오직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파도가 치면 더 세게, 더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노 젓는 사람의 힘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지치게 될 것입니다. 배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버티면, 노 저으면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시죠. 이제 노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돛을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돛을 올린다는 것은요,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내 힘을 의지하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돛단배를 움직이는 힘이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바람이 되는 것이죠. 바람이. 내 힘이 빠지는 그 순간, 내 힘을 내려놓는 그 순간, 노를 내려놓는 순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이 많이 빠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라고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 더 붙잡으려고, 노 저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노 내려놓고 돛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바람은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 어떤 노력보다 우리를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더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개역개정에서는 신뢰하고 라고 표현했는데요. 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요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몸이 자꾸 아프고 예전에 하던 게 안 되고 몸이 약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더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머무는 자리이고 은혜의 처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랑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녀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유산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유산을 전하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은요,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 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수하라. 우리 18절 말씀,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다윗은요, 지금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요. 뭘 구하고 있냐면요, 여기 보니까 장수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오래 살고 싶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힌데요. 왜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후대에 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저 좀 장수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수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교회 사택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교회 사택이 교회랑 벽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모든 소리가 저희 방에서 다 울리는 거예요. 네, 그런 사택, 교회 붙어 있는 사택이었어요. 그래서 사택이 교회에 붙어 있다 보니까 늘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돌아오시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가게 됐을 때 휴가를 나오면요, 저희 아버님께서 저녁 한 9시쯤 되면 슬그머니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시는가 궁금해가지고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디 가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뭐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보니까 교회에 가시더라고요, 교회에. 예. 제가 군대 간 이후에 저녁 시간만 되면은 교회 가서 기도를 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뭐 새벽에 새벽 기도 목사님과 당연히 이렇게 하셨는데 저녁에 또 교회를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무슨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네, 지금까지도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군대 간 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휴가 때는 계속 그렇게 하셨는데 군대 제대하고 집에 오니까 9시에 안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강원도 전방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포병으로 군생활하는데 155mm라고 되게 무거운 포였어요. 근데 너무 위험해서 의가사 제대하는 동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허리 다쳐서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위험한 훈련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듣는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저녁 9시만 되면 왠지 더 마음이 막 든든한 거예요. 예. 그렇게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 든든하게 그렇게 군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네, 저희 아들을 위해서,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녀들의 기억 속에 나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 힘들고 어려운이 있어도 기도로 이겨내신 부모님, 그런 기억을 남겨줄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 중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을 전수해 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요, 우리 자녀들 집에 오잖아요. 우리 어르신이신 우리 시니어분들 가족들에게 함께 예배드리자고 이야기하고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특권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용기 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던 분이 계시다면 용기 내서 이번 명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더 머물러야 할 이유이자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목장교회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오늘도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이 마을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정말 가슴 뭉클한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물론 거기에 보면 우리 아픈 환자들, 또 진로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이나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이고 우리가 마음 모아 함께 해야 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은요, 다른 기도 제목 하나도 없이요, 요거 하나 적으셨더라고요. 뭐라고 적으셨냐면요, 주님, 저에게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네, 이 한 줄이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전도 지원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제가 어제 신방 갔던 한 장로님은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동안 전도의 열매가 좀 약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기도하는 게 전도에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달라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계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들, 예수님 만나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해외에서 전도 훈련 받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보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전도 훈련 받는 우리 자녀들, 전도하는 인생 살아가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해달라는 기도,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요, 누구나 나의 자녀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본질은요,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성공과는 차원이 달라야만 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것들을 다 얻었다고 해도, 공부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뭐 취업도 하고 진급도 하고 성공했을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가장 큰 비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하고 남들보다 뒤처지고 더디게 갈지라도 그 자녀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그 자녀는 이미요 모든 것을 가진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세상의 시간은요 짧습니다. 네,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전하시고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회가 없어질지 몰라요. 끝나서 그냥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할지 방법을 모르겠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실 때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여러분의 친구들, 이웃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이어주는,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요 그런 이야기해요. 나이가 들면 할 일이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니어들에게는요 할 일이 더 많아요.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왜요? 세상의 일들은 마무리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요 시니어들만큼 할 일 많은 세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할 일들 감당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일합시다 라고 전합시다. 네. 네, 무슨 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 네,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보다 가치 있는 그런 노년의 사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남은 생애가 오직 주의 능력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나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백발이 헛되지 않도록 오직 주의 공의를 후대에 전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은혜의 삶, 사명의 삶으로 드려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모두의 축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사명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힘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 자녀, 내 자손들 멸망으로, 심판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의 다음 세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인생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능력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배에 아버지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돛을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명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남기는 말 한마디, 기도 한 구절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주인 되신 그분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큰 돛대를 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바람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유산으로 전수해주는 우리 모든 시니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내용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후대에 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